고린도후서 56번 메시지 사도의 권위에 대한 바울의 변명 7번째 모든 믿는 이들을 위한 말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은 바울이 12장 11절부터 18절까지에서 다룬 것을 소홀히 합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 구절들에서 계시하는 바를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장로들이나 동역자들 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어떠함과 그가 했던 것과 그가 어떻게 처신했는가 하는 것은 단지 인도하는 자들을 위한 본일 뿐 아니라 모든 믿는 이들을 위한 본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믿는 이들이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계시합니다. 이것은 에베소서에서 강조적으로 강하고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의하면 몸의 각 부분은 몸의 건축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혹은 잠재의식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종교적인 배경에 지대한 영향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관념의 조종과 지시와 속임 아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우리는 12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은 인도하는 자들과 장로들과 동역자들과 집사들과 여집사들에 국한된 것이며 평범한 몸의 지체들인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사실상 바울의 말은 우리 모두를 위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내게는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이 있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나의 관점에서는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동역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종교적인 배경의 영향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가 사도들이나 장로들이나 집사들이 아니라면 12장 11절부터 18절에 있는 바울의 말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구절들이 우리 모두를 위해 의도된 것이라는 이해를 가지고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중에 있는 청년들일지라도 이 구절들이 그들을 위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의 청년들을 전진케 하실지 장래에 그들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실지 예견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소개의 말을 함으로써 이 구절들에 계시된 것이 무엇인지를 고려해 보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말함. 11절에서 바울은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고린도인들이 바울을 억지로 바보가 되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에 대해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칭찬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혹되어 칭찬하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들이 침묵한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 바울을 칭찬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로 하여금 자신에 대해 억지로 말하게 한 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의심할 바 없이 이것이 11절을 쓸 때 바울의 영안에 있던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우리가 장로들이나 사역 안에 있는 자들을 대신하여 무언가를 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만일 어떤 형제가 공격이나 반대의 표적일 때 그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아무것도 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큰 소리로 그를 칭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해 전에 네 형제님이 표적이 되었을 때 나는 그를 변명하기 위해 어떤 것을 했습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은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어떤 이들을 칭찬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외쳐야 합니다. 잠잠해서는 안 되며 큰 소리로 담대히 말해야 합니다. 11절에서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그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하지 않다는 것을 부득불 지적했습니다. 물론 바울은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표명하는 것은 분명 불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반대의 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몇몇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 이것을 말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선포했어야 했습니다. 너희 유대교도들아, 어떤 면에서도 바울이 너희만 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바울은 탁월한 이상과 계시를 받았었습니다. 그는 실로 거만하고 오만하며 자화자찬하는 유대교들보다 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인들의 침묵으로 인해 바울은 자신을 위하여 부득불 무엇인가를 말했습니다. 그는 직선적으로 오만한 유대교들보다 조금도 열등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11절에서 바울은 비록 그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물론 바울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는 진실로 뭔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가 비록 아무것도 아니지만 유대교도들보다 조금도 못하지 않다는 것을 부득불 지적했습니다. 사도의 표시. 12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참으로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견딤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의 역사를 행한 것이라. 그 표시들은 증명하는 기적들로서 사도 직분에 대해 신임장을 수여하며 기사는 깜짝 놀랄 만하고 눈이 번쩍 뜨이는 기적들이며 능력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시하는 기적들입니다. 나는 사도의 표시라는 표현이 바울이 아닌 고린도인들에 의해 사용되었다고 봅니다. 아마도 고린도에 있는 믿는 이들은 사도의 표시에 대한 문제를 토론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들끼리 바울의 사도된 표시가 무엇인지를 물었는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들이 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면 바울은 여기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의 표시라는 표현이 우리에게는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고린도인들에게는 생소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 표현은 그들에게 친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발명해낸 자들은 아마도 그들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유대교도들이 바울이 행한 것보다 더 많은 표시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유로 12절에서 바울은 그의 사도 직분의 표시에 대해 말합니다. 사도의 표시에 관하여 바울이 첫 번째로 언급한 것은 모든 견딤이었습니다. 이것은 견딤이 사도의 주된 표시임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인들에게 대하여 바울은 모욕을 견디었습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바울이 간교한 자로서 공교하게 그들의 이익을 탈취하려고 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16절에서 공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다비의 새 번역에 있는 이 구절에 관한 각주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해냅니다. 사도는 그가 공교함을 행했다고 말하지 않으나 그는 그들에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를 들어 자신의 체면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를 알았지만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자로 처신했다고 고소에 답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음에 보여주는 바와 같이 그 고소는 거짓이었습니다. 고린도인들은 바울 자신은 돈을 모으러 고린도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를 대신해 일을 이행하도록 디도를 보내었으며 이로써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디도를 사용했습니다. 어떤 고린도인들이 바울을 이 정도까지 모욕했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바울이 견딤의 문제를 강조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12장 12절에서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은 내게 나의 사도 직분의 표시를 말해달라고 요구한다. 그 첫 번째 표시는 나의 견딤이다. 너희들은 나를 비난하고 나를 모욕했지만 나는 그것을 견딜 수 있었다. 뒤에 바울은 계속해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의 역사를 언급합니다. 이것들은 기적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문맥에 따르면 비록 바울이 이것들을 말하지만 그것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희들은 사도 직분의 표시와 같은 기적들에 대해 말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많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의 역사가 있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대신에 나는 먼저 나의 견딤을 말하고 싶다. 차별을 두고 대하지 않은. 13절에서 바울은 계속합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누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들보다 못하게 대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 못하게 대우받거나 부족하게 대우받지 않았습니다. 이를 지적한 후에 바울은 단어적으로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고 하여 믿는 이들에게 장애가 되지 않은 것을 언급합니다.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은사들과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 너희 고린도인들은 다른 교회들보다 못하지 않다. 나는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낳았으며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너희를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나는 너희를 다른 교회들보다 못하게 대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낳기 위해, 교회로 세우기 위해, 건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의 구원이나 축복, 거룩한 은혜나 영적인 은사들에 대해 너희는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못하지 않다. 그러면 어떤 방면에서 너희를 못하게 대했는가? 오직 내가 너희에게 누를 끼치지 않은 것뿐이다. 나는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다. 나의 이 불공평한 것을 용서하라. 바울이 이런 식으로 말한 것은 고린도인들에게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부족하게 대했던 오직 한 가지는 자신을 그들에게 짐이 되게 하는 데서였습니다. 이 경우에 바울은 심지어 고린도인들 가운데서 일을 하기 위해 다른 교회들로부터 요를 취했다고 말합니다. 비록 바울이 고린도인들을 위해 일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그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들에 대해 유일하게 공평치 않은 것은 어떤 짐도 그들에게 지우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13절은 유쾌한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담대하게 그것을 말합니다. 그들의 재물을 구하지 않음.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누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오,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오,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오, 너희니라. 우리 모두는 이 말씀에 깊은 인상을 받아야 하며 이를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일을 할 때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속한 것들을 구하지 말고 그들 자신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돈을 구하거나 그들의 돈을 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고린도인들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구하고 너희를 원한다. 나는 너희의 것들, 즉 너희의 부나 너희의 소유나 너희의 물질적인 것들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구한다. 적어도 몇 차례 네 형제님은 우리에게 만일 주님을 위해 일하는 어떤 사람이 돈 문제에 신실하지 못하다면 그는 주님의 사역에 있어 신실하거나 강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이 돈 문제에 이를 때 즉시 약해집니다. 그들은 재정 공급이 끊어질까 두려워하여 어떤 것들을 담대히 전파하지 못하며 어떤 진리들을 가르치지 못하고 어떤 죄들을 꾸짖지 못합니다. 더욱이 그들은 어떤 문제들을 처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만일 그들이 그렇게 하면 금전의 공급이 끊어질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직 우리만이 말씀 안에 계시된 교회에 관한 진리를 알고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적어도 몇몇 다른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담대하게 이를 실행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각 지방에서 오직 한 교회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자금 공급이 끊어질 것을 두려워하여 이것을 가르치려 하지 않고 이것을 실행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주님을 위한 참된 사역 안으로 들어와 돈 문제로 압박을 받을 때 진리에 있어서 담대하지 못할까봐 염려됩니다. 이것은 실로 돈의 영향으로 인한 실패입니다. 이것은 부끄러움이며 대적 앞에서의 패배입니다. 우리 모두는 돈에 대한 염려를 잊어버리는 은혜를 받아 믿는 이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구한다.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교리들을 갖지 않고 매우 실제적인 많은 문제들을 갖습니다. 14절에서 바울은 아이들이 부모를 위해 저축하는 것이 아니오, 부모가 아이들을 위하여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다시 바울이 정직하고 솔직했다는 것을 봅니다. 그는 고린도인들에 대한 그의 위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인들아, 너희는 내가 너희의 영적인 아버지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나는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낳았으며 나의 자녀처럼 너희를 키웠다. 너희의 부모로서 나는 너희의 재물을 구하지 않는다. 그의 자녀들의 돈을 구하는 것은 부모에게 부끄러움이다. 자녀가 부모를 위해 저축하는 것이 아니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저축하는 것이다. 고린도인들아, 나는 너희에게서 아무것도 받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완전히 소비함. 15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그러나 나는 허비하는 것을 크게 기뻐하리니 비록 너희를 더욱 많이 사랑하고 내가 덜 사랑을 받는다 하여도 너희 영혼을 위하여 내 자신까지 완전히 허비하리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허비는 그의 소유를 가리키며 그가 가진 것을 소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소비되는 것은 그의 존재를 가리키며 그의 어떠함을 소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 그의 혼, 그의 생명, 그의 전 존재를 믿는 이들을 위해 희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또한 기꺼이 그의 돈과 물질적인 소유를 다 주기를 원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의 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완전히 소비되셨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의 갈망은 고린도인들을 위해 완전히 소비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가진 것을 소비하기 위해 은혜를 받아 성도들과 교회들을 위해 자신을 완전히 소비하는 이 중요한 공과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15절에서 바울은 비록 믿는 이들을 더욱 많이 사랑하고 자신이 덜 사랑을 받는다 하여도 그는 기꺼이 허비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가 그들을 더 사랑하고 그들이 자신을 덜 사랑한다 하여도 여전히 고린도인들을 위하여 소비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상태를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상태는 그들에 대한 그의 태도를 바꾸게 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내게 대한 너희의 태도가 어떠하든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며 너희를 위하여 내가 가진 것과 나의 어떠함이 소비되는 것을 기뻐한다. 간교하다고 고소당한 바울. 16절에서는 그러나 여하간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지만 간교한 자가 되어 교활하게 너희를 취하였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이것은 어떤 고린도인들이 사도를 대항해 고소한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연보를 받아내는 데 디도를 보냄으로써 자신을 보호하고 이익을 얻는 데 있어서 교활하다고 말했습니다. 여하간이라는 말은 앞에 문제를 지나가게 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대해 잊어버리고 과거를 지나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그가 강교하여 교활하게 그들을 취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 자신은 오지 않을 것이지만 무대 뒤에 숨어서 자신을 보호하고 덮기 위해 디도를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디도를 통해 실제로 돈을 거둬들인 자는 바울이었다고 고수했습니다. 그들의 판단으로 그것은 바울의 간교함이었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 내적으로 경고를 감지한 바울은 돈을 거두기 위해 디도와 함께 한 사람 이상을 보냈습니다. 그는 비방하는 혀를 잠잠케 하기 위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바울이 미리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행했어도 여전히 어떤 고린도인들은 그를 비방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체험으로부터 비록 성도들이 정직할지라도 사탄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서 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사탄은 봉사하는 자들과 성도들 사이의 상황을 손상시키기 위해 돈을 사용합니다. 미혹된 고린도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바울이 돈 문제에 있어서 강교하다고 그를 비난했습니다. 같은 영 안에서 행함. 17절과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 누구를 통해 내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같은 영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더냐? 같은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18절에 있는 영은 성령이 거하는 거듭난 우리의 영을 가리킵니다. 이 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함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며 지시하고 규정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사도들은 이 같은 영 안에서 행했습니다. 16절, 17절, 18절에 있는 바울의 말은 몇몇 고린도인들이 바울과 디도에 관해 뭐라고 말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들은 바울이 그들을 속이고 사취하고 돈을 거두기 위해 디도를 보냄으로 그들의 일을 취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물론 이런 일에 관해 쓰는 것이 바울에게는 유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은 거룩한 사도, 즉 주님으로부터 높은 사역의 위임을 받은 사람의 글에서 발견되지 말았어야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의 이 부분에서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대해 외과 수술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쪼개어 열고 부패된 부분들을 제거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너무나 중병이어서 약으로는 그들을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수술로만 그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외과 의사인 바울은 교회를 치료하고 복구하고 회복하기 위해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믿는 이들과 사도와의 관계가 교정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계속 질병을 앓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었던 바울이 얼마나 정직했는지를 봅니다. 이 메시지의 주제에 의하면 여기에서 우리는 그의 사도의 권위에 대한 바울의 변명을 봅니다. 사실 나는 변명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자신을 변명하려는 느낌을 갖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는 몸으로부터 부패한 것은 무엇이든 잘라내어 그들을 수술함으로써 고린도인들을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메시지가 모든 사람들, 특히 주님의 회복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결국 청년들은 주님의 손 안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로 돈에 대한 합당한 이해를 갖게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탐욕스럽게 되는 대신에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가 가진 것과 심지어 우리 자신이나 우리 존재까지도 소비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전 존재, 영과 혼과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것과 우리의 어떠함이 몸에 유익이 될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그분의 몸을 위해 주님의 사역에 손을 댈 때 우리는 순수한 동기와 합당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구하는 대신에 오직 그들을 구해야 하며 주님의 몸을 위해 그들을 얻기를 갈망해야 하고 몸을 위해 우리의 어떠함과 소유가 완전히 소비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몸은 치료되고 우리는 보존될 것입니다.